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울증 회복에 관한 시리즈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울증의 개념과 유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는데요. 네, 선교사님, 우울증 치료 또는 회복하면은요, 심리상담이나 항우울성 약품치료부터 생각하는 것이 통례겠지만요, 어떻게 중독증 회복 방송에서 우울증 회복을 다루시게 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독자는 물론 중독 가정에서는 중독 문제와 코디펜던시, 즉 의존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중증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우울심리와는 다릅니다. 우울증은 중독증이나 의존증과 아주 유사해서 우울증이 먼저 시작되었느냐, 중독 또는 의존증이 먼저냐는 마치 결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같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중독 행위를 자신에게 허용하기가 아주 쉬워서 중독자들은 중독증과 우울증으로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워낙 중독으로 인한 고통과 결과가 너무나 크고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중독자나 가족들은 자신의 우울 증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지만 중독 문제의 원인은 중독자의 우울 심리에서 비롯되었고 재발도 처음보다는 더 심해진 우울 심리 때문이므로 중독증 회복과 예방 차원에서 우울증 회복까지를 방송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계셨군요. 네, 우울증 회복 방송은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들 모두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울 심리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 이 우울증 회복 방송이 중독 문제가 없는 일반 우울자들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러면요. 여러분은 알고 대통령 후보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부인 트리퍼 고어는 공식 석상에서 아들이 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 때문에 자신도 반응성 우울증, 즉 영어로 말하면 리액티브 디프레션으로 한때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우울증 극복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자녀가
엄마 나 우울해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어머님들은
못 쓸까? 뭐가 부족해서 우울해?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 줄 알아
하고 일축해 버리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울증은 자녀가 엄마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계절적 우울증, 산후 우울증, 반응성 우울증이라는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운영해온 다음 우울증 회복 카페에도 140여 명의 회원이 지금 있습니다. 한 번은 시리즈로 우울증 회복에 관한 칼럼 글을 쓰기 시작할 때인데 중독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도 다음번 시리즈 글 내용이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아주 시급히 필요하시다고 해서 밤을 새며 글을 계속 제가 올렸던 적이 있었을 만큼 일반인들에게도 우울증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회에 걸쳐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중독 가정과 일반 가정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복 방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우울증 회복 카페에 최근 올라온 글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는 한 남성이 일기식으로 자신의 우울심리 내면에 관한 글을 우울증 회복 카페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사회 구조의 다양화와 발달에 따라서 갖고 싶거나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 자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전보다는 더 우울심리에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독자들은 평소 욕구 불만이나 우울심리를 달래려고 중독물체나 중독행위를 시작하다가 마치 항우울성 약품 모양 그 중독물체나 중독행위에 의존되어 온 것이고 더러 중단을 시도할 때에는 전보다도 더 우울심리가 심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다시 중독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우울심리 대처가 일반에게는 중독증 예방이고 중독자 가정에서는 중독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교사님께서는 중독증 회복 사역 하나만으로도 바쁘실 텐데요. 어떻게 우울증 회복 카페까지 운영해 오셨는지요. 참으로 대단하시고 그 중독증 회복이 12단계, 12단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을 적용해 오신 점을 알 수 있겠는데요. 선교사님, 중독 과정에서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며 부부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은 이런 가정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중독 문제가 있어서 부부가 함께 오셨었습니다.
네.
남편은 아내가 아침에 출근할 시간에 맞추어 아침 식사를 챙겨주거나 잘 다녀오라는 기분 좋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더 중독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말에 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 동생에게 마약 문제가 있어서 결국 회복은 되었지만 중독이 얼마나 낫기가 힘든 가족 전체의 병인 것을 이미 경험을 해서 중독 문제가 없는 남성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평소 꿈이었고 소원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에게 중독 문제가 있음을 안 순간 너무나 앞이 캄캄해져서 새벽에 일찍 잠을 깨고도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남편의 중독 문제의 결과들로 시달려야 하는 자신이 싫고 이미 처녀 시절에 중독은 낫기가 힘든 병인 것을 뼈저리게 체험해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영원히 눈을 감고 싶어져서 잠에서 깨고도 차마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었다는 말을 해서
네.
참석자들 모두의 마음을 울먹이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네, 서 교사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주부님의 말에 공감을 하셨을 것이고요. 일반 청취자분들도 중독 가정의 우울한 정서적 기류에 그 모든 것들을 짐작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요. 우울 심리는 사람들을 중독에 의존되게 만들고 가족들도 중독자의 온갖 문제와 결과로 정서적 고통을 당하다가 또 다른 우울자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정말로 심각하네요.
예, 정신건강학계에서는 이제 우울증은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이슈로 보고 있을 정도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증은 개인과 가족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는 우울증 자가진단 붐이 일고 있으며 심리 상담자들도 우울증 치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 심리가 있게 되면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우울증에 처한 것을 주위에서 알게 되면 그들이 깔볼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더욱 외로운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아마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가 극복한 사람이 써놓은 우울증 체험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감이 있고 우리들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네.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유명 작가, 연예인, 학자들도 많으며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병, 영어로 말하면 loneliest illness라는 표현을 할 만큼 우울증은 누구나 쉽게 처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감기, 영어로 말하면 mental cold와도 같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적인 감기와 같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표현이 참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2천만 명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며 한국은 95년도에 실시한 한 연구조사에서 인구의 25%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이 중에서 14%인 700만 명은 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시죠.
대단하네요.
네, 그다음 2000년도 국회 국정자료에서도 중고등학교 여학생 38%,
네.
성인 여성 27%, 노인 여성 25%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서
네.
한국 여성들은 젊을수록 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우울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많으며 그중에 30 내지 50%가 우울증세인지를 조기에 확인하지 못해서 제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손 교사님. 우리들은 미국에서 여러 민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종별로도 우울 심리가 다른지가 궁금한데요.
우울 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만
네.
라틴 아메리카계, 즉 라티노
네.
이 사람들이 백인들 화이트보다는 높으며 의외로 블랙, 흑인들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35세 내지 44세 사이의 흑인 여성들에게는 우울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분은 LA 거주 중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녀 우울 비율은 같았고 대체로 성인 7%만이 우울하다고 해서 미국 전체 17%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 교포 여성들에게서는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이민 생활과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인 해외 교포들도 같은 아시안인으로 중국 교포 수치와 비슷한 양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2006년도 1월 27일자 미주 한국 일보에 보면 영주권 우울증이라는 기사 제목도 있듯이 우리 이민자들은 또 다른 상황의 우울증세를 겪어야만 합니다.
네, 영주권 우울증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왜 젊은 층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고 교육과 연령별에 따라서 우울 심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에서도 중고등학교 여학생 38%, 성인 여성 27%, 노년층 여성 25%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듯이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미래에 대한 꿈이 크기 때문에 좌절도 더 많이 체험하기 마련이고 반면에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은 경력에 대한 걱정이나 꿈 많던 시절을 이미 겪고 나서 나름대로 우울 심리에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를 합니다.
네.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간에 우울증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교육 수준과 우울 심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우울 심리를 견뎌내고 있는 경향이고
네.
젊은이들 같이 회복 도움을 제때 구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정확한 노년층 우울증 숫자 파악이 힘든 실정입니다.
네, 선교사님, 2000년 미국 센서스에서도 26%가 나 홀로 가정으로 확인되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혹 그러면 독신자와 기혼자의 우울증에 차이점이 있는지요?
관계성이 충만할 때는 덜 외롭기 때문에 친구가 없거나 별거, 이혼, 미혼인 사람들에게 우울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들 생각을 하시지만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독신 생활에서 오는 고독감이 우울 심리를 더 야기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우울 심리 자체가 기혼자들 간의 친숙관계를 방해하거나 기존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중독 문제로 다년간 시달림을 당해왔던 아내는 차라리 남편이 교통사고로 없어져 버렸으면 가족이나 편히 살 수 있겠다는 심정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자나 기혼자 모두가 우울증에 취약해서 관계성의 여부가 아니라 관계성의 질에 따라서 우울 심리가 더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중독자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심하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독자와 그 가족들은 중독 문제가 없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러 연구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가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은 일반인들보다 2~3배 더 많으며 알코올과 마약을 함께 남용하는 이중 중독자들에게는 이보다 10%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독 물체나 중독적인 행위를 시작하지만 중독 기간에 우울 심리는 더욱 심해지기만 하고 중독 행위 중단 시에는 마치 항우울성 약 복용을 중단하실 때처럼 중독 행위를 못하는 데서 오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 중독의 재발 방지와 우울증 회복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울 심리에 관련된 사연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우울증 회복 카페에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생각해봅니다 하는 글이 올라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이 어제와 무엇이 다르지? 나는 어제와 달리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 안에 날마다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 있지? 내 안에 소망의 싹? 아, 그래, 이거야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싹이 내 안에 정말 있나? 무엇이 있다고 하면 좋을까? 오늘의 나로서는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How? What? 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린아이가 칭얼대고 있습니다. 밥 먹여달라고. 오늘도 그 해답을 찾아 골머리를 잠시 싸매다 이내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싹을 키워야 하는데, 내 안에 소망의 싹을 키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의 싹,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의 싹,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싹을 발견하고 키워야 하는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내 회피만 합니다. 애시당초 회피하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집안의 방 안의 안전지대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도피성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어두운 염려도 교회에서마저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떠나야 하는데 변화는 결단이라는데 오늘도 결단 안 하고 생각만 하다 잠자리에 듭니다.
네, 이항성 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다음 우울증 회복 카페에 있는 우울증 하소 현장에 어느 어머니께서 올려주신 아들놈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합니다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네요. 태중에서부터 엄마가 우울했었는데 아빠가 술을 좋아해서 중독에 가까웠고요. 취해서 들어와서는 행패, 허튼 소리, 곤혹스러웠지요. 대화가 안 통하네요. 정신과의 자료들을 보면 나는 약간 편집중적 성격이 있고요. 남편은 자기애적인 성격이군요. 남의 말을 공감하지 못하고요. 아들아이가 이 지경인데도 전혀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네요.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고 아들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나아지네요. 기가 막힌 건 오늘 아침에도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해서 부모의 칭찬과 격려가 아들을 세운다고 국민일보에서 보고 얘기를 했더니요. 나만큼 칭찬 많이 하는 아빠가 어디 있냐고 나만큼 칭찬하라고 자기는 아이 같은 환경에 1년만 살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럽다는 얘기죠. 저는 중간에서 아들같이 철없는 남편과 우울한 남편 같은 아들아이와 둘 다 미워요.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 같은 경사라고 어딜 가나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똥마려운 강아지 끙끙거리듯이 애걸하듯이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는 남편, 아빠가 창피한 듯이 위축되어 다니는 아들아이, 전혀 아랑곳도 없이 자기의 인정 욕구만 채우려는 남편, 여자는 종인 듯이 살아온 폭언과 폭행이 예사인 시아버지의 대물림인 듯이 여자는 남자한테 대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어떤 남편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하고도 큰소리치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 틈에서 애가 이렇게라도 자라준 게 기적이지요 싶기도 하고요. 아이는 지금 우울증 치료 중이고요. 어떤 데선 아스퍼거라고 하네요. 교회에서도 모두들 저만 잘났다고 하는군요. 우울이, 절망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예, 우울증 사연은 좀 읽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분들 내면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사연을 주신 청년과 그 부인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송 교사님, 우울증의 정의와 타입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것 같습니다만 무엇을 우울증이라고 하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일상 대화에서 자주 우울하다는 말을 하며 주로 슬픈 감정이나 자살할 생각까지 하게 되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해왔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우울증을 슬픈 감정, 활동 중단, 사고 및 집중 곤란, 현저한 식욕 및 수면 시간의 증가 또는 격감, 실의 및 절망감, 간혹 자살하려는 경향 등을 보이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육체, 마음, 영성 등 영육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의 식욕, 수면, 에너지 모두를 좌우해서 우울증은 심리적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울증 유형과 우울증 증상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울증 유형들을 한번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울증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경증 우울증, 중증 우울증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네. 영어로 말하면 경증 우울증은 mild depression, 중증 우울증은 major depress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그 경로와 중복성에 따라서 이중적 우울증, double depression, 그 다음에 조울증, bipolar disorder, 계절적 우울증, seasonal affective disorder, 천성적 우울증, 반응성 우울증 등의 우울증 명칭들이 있고 또 각 특수사항이나 연령에 따라서 중독성 우울증, 주부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 산후 우울증, 심지어는 연예인 우울증 등으로 우울증 명칭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경증 우울증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요?
경증 우울증은 일명 다이시마라고 하며 통상 경증 우울자들은 하던 근무나 일은 계속하며 일상적인 일들도 수행은 하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며 하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경증 우울증이 그런 정도라면 중증 우울증은 그 정도가 더 심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중증 우울 상태에서는 직장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중적 우울증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경증 우울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간혹 중증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이중적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은 중증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절증 우울증은 계절에 따라서 생긴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우울증세를 말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봄을 탄다, 가을과 겨울을 탄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 더 우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빛치료에서 더 소개할 것입니다만 겨울철에는 여름보다 해 뜨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광 노출 시간과 사람의 감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계절적 우울증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에너지, 솔선수범, 창의성 감소.
Decreased levels of energy, initiative or creativity.
음식을 더 먹으며 특히 땀을 많이 흘린다.
Increased eating, especially of sweats.
체중 증가.
Weight gain.
낮에도 낮잠을 자는 등 수면이 증가됩니다.
Increased sleeping, including naps or sleepiness during the day.
친구 깊이 또는 교제 감소.
Avoidance of friends or decreased socialization. 이외에도 계절적 우울증에 처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negative thinking을 많이 하며 지구 적도 북극 지역, 즉 밤이 길고 낮이 짧아 태양볕이 적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계절적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빛치료, 라이트 테라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천성적 우울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울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우울해서 어떤 외적인 사항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인 사항으로 우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천성적 우울자들은 우울 증세가 한번 심해졌다가 가라앉아도 언제 또다시 나타날지 몰라서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천성적 우울증도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절실히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반응성 우울증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지나친 반응을 보여서 우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자가 본인의 우울 심리의 원인과 시기를 알면 대부분 반응성 우울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반응을 보이다가 네.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반응성 우울증은 관계성 악화로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대면하거나 얼굴을 대하기조차 싫은 직장 상사와 함께 마주 앉아 근무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조울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쌍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일종의 감정 변화를 야기하는 병으로 조울증에 처한 사람은 열광과 우울심리를 동시에 체험하게 됩니다. 조울증 환자들 중에는 15% 정도는 1년에 4, 5차례 발병을 하며 매닉, 즉 흥분 단계에서는 마치 낙천적인 사람 마냥 흥분 상태로 자아심이 고조되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구하고 세계 역사를 좌우할 것으로 믿고 확신도 합니다. 말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잠을 못 이루고 성급함을 보입니다. 반면 우울 단계에서는 하는 일에서 아무런 기쁨을 못 느끼게 됩니다. 매닉 흥분 단계에서는 너무나 과도하게 활동을 해서 그로 인한 위태로운 결과들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충동적으로 아주 멀리 비행기를 타고 혼자 가거나 도저히 책임도 질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불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해서 돈을 마구 사용하거나 형편없는 사업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조울증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처럼 회복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손 교사님, 우울증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런 점들을 더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울증 회복 시리즈 방송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선 교사님, 우울 심리로 삶이 힘드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으므로 되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어 다음 날의 오늘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